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명절인지, 유월절인지, 아니면 초막절인지, 아니면 오순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 곁에 이제 작은 그 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못 둘레에는 이제 행각 다섯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각 다섯, 그 못을 둘러싸고 있는 이 행각 다섯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맹인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그래서 뭐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또 다리를 저는 분들, 그리고 또 중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쓰러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 이 행각들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3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그 설명은 이제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아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한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행각에 있었는가? 거기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연못이 있다면 한 번씩 이 연못에 뭐 일종의 작은 소용돌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왔다는 거죠. 천사가 가끔 그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갑자기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졌을 때 이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그것 보고 제일 먼저 물에 이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행각에 누워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제 정상적인 그 당시 치료 방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오늘날의 말로 하면 병원을 찾아갔겠죠. 병원에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더 이상 이제 호전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전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아마 많은 경우는 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상적인 그 의료 행위를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행각에 누워 있다가 정말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이런 기회에 먼저 뛰어넣는 이런 하나의 그 특별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주인은 꼭 이렇게 좀 어떤 것과 좀 비슷하겠습니까? 어떤 것과 좀 오늘날의 시대와 비교를 한다면 그 하나 이제 비슷한 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옛날 그 개그하는 사람들이 유행시킨 말이지만 참이 1등만 사는 소위 뭐좀그 개콘 말로 하면 더러운 세상입니다. 병자들이 그래 많은데 우리 움직였을 때 그것 보고 딱 뛰어드는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을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들이 바로 베테스다 연못에 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도 많이 이렇게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1등만 결국은 고침을 받는 거죠. 1등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거기 38,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해도 참이뭐 지긋지긋한데 38년을 바로 이 병으로 고통하는 했던 그런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는 대화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치유 사건, 이제 치유 사건과 이 사건은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이 복음서에 나왔던 많은 치유 사건들은 전부 다 본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가, 아니면 이제 뭐 친구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뒤에 이제 계속되는 그런 대화를 보더라도 이 병자가 지금 먼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이제 아주 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앞으로 이제 그 5장부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 이어서 강화가 나옵니다. 강화는 뭔가 하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가르침들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만약에 물으면 어떻게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제 우리 수요일 날 이제 바디메오 사건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뭐 아니면 내가 뭐 원한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결국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사는 어쩌면 뭐 마음으로는 이야기했겠죠. 그거 뭐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38년을 아팠으니까 낫고자 하는 기대를 가졌었죠. 그 기대를 가지고 의사도 찾아갔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좋다는 방법들을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기대는 무엇으로 끝났느냐? 좌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는데, 정말 자기도 낫고 싶은데 그 물을 천사가 동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38년 동안 이 병을 통해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가족들까지도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살 수 있다라는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고침을 받는 것, 고침을 받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병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나도 낫고는 싶은데 언제나 그 낫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38년 된 병사가 결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38년 된 병사를 찾아오신 이유는 어쩌면 좀 명확합니다. 그것은 명과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 그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국은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낙오된 사람들. 어쩌면 그 어떤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뭐겠습니까? 눈이 밝고 자기 발로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1순위겠죠. 1순위. 또 어쩌면 언제 물이 동하는가,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 변화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또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를 던져 넣어줄 수 있는 가족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1등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낙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을 했을 때도 그런 낫고 싶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신세에 그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서글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나는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바로 나는 나고자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 이상 자기가 나아질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포기했던 그 나고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에게 정말 성한 다리를 만들어줘서 달려 들어가도록 만들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 주위에 바로 그를 넣어줄 수 있는 가족들도 붙여주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구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분이신가? 일등만 살아남는, 치유되는 그 베데스다 연못, 어쩌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나고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회복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도 일어설 수 없고 자기 힘으로도 어떤 그 치유와 소위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도 만들 수 없고 또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서 그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 철저하게 나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대화를 거셨어요. 말을 붙이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사람, 전혀 믿음의 고백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절망적인 그 나고된 사람도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철저하게 나고된 사람, 일등만 살아남는 그 틈바구니에서 철저하게 나고된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신 예수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나고된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 자본주의 틈바구니의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 어떠냐? 그 개콘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그 1등을 향해서 끝도 없이 달려가다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을 결국은 실패와 절망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교육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대선철이 되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그 낙오된 사람 우리가 좀 책임져 주겠다, 그 고통을 좀 덜어주겠다.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어떤 만약에 38년 된 병자 같으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있고 누가 그 사람을 먼저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고된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속에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가지고 바로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들의 육신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이 왜 네가 안식일날 그 자리를 들고 가냐. 그러니까 이참 사람을 이 여기 비춰진 또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은 뭐냐.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면 정말 뭐 할렐루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떻게 안식일 날 못할 짓을 하느냐?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친 사람, 그 사람 알아내려고 또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낙오된 자를 살리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소위 말해서 법타령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사람, 그 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그 동참, 그 기쁨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뭔가 이게 뭐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이죠. 그 사람 잡아내고 그 사람 고친 사람 잡아내고, 이게 바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것을 터무니없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질식에 빠뜨리고, 그 당시 질식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군지 몰랐죠. 그때 나중에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바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일 저희들이 한번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 주님은 누구신가 하면 1등만 살아남는 그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낙오된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낙오된 자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오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들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특새를 진행하는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축적시켜 주십시오. 영적인 힘을 축적시켜서 낙오된 나, 낙오된 우리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이 대구 땅을 바라보면 낙오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왜 대구가 태폐에 빠져 있느냐? 대구가 사실 태폐, 정말 이 태폐한 도시입니다. 왜 태폐에 빠져 있느냐? 꿈이 없으면 태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나도 어떤 정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꿈과 소망과 기대가 없으면 사람은 태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꿈이 있다면, 그리고 생생한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비전에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면 사람은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는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나고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버리면 이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바로 퇴폐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바로 살아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서 저는 이 대구 땅에 낙오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들이 일어서고 온전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이런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대구 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어떤 대통령도 이 낙오된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낙오된 자들을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수능을 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아시는 것처럼 수능 시험장에는 아무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구는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낙오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이 일어설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낙오되고 낙오되려고 하는 수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